뷰인 뉴스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6일 미국 정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시한을 6월 5일로 새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 이르면 6월 1일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다음 달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이행할 자원이 충분치 않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백악관과 의회 간의 부채 한도 조정 협상은 나흘간의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양측 협상은 일정 부분 진전이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 앞서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으며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카시 의장도 기자들에게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협상을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2년간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대신에 국방비, 퇴역군인 혜택을 제외한 연방 지출을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옐런 장관의 새 디폴트 시한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4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신용등급 강등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27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계획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옮기는 것에 대한 반응을 묻는 백악관 기자단의 질문에 극도로 부정적인 게 나의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7일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 핵무기를 배치해왔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촉발한 대규모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단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주권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25일 1991년 소련 붕괴 후 처음으로 국경 밖에 그러한 무기를 배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무기가 이미 이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남부 벨고로드 당국은 26일 우크라이나의 폭격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치슬라프 글래드코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폭격에 따른 화재로 적어도 주택 4채, 상점, 자동차, 가스관 등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시에 있는 건물을 공격해서 2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30여 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의료 클리닉, 진료소들이 들어서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7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의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면할 결심이 돼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마이니치 등 일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5명은 일본으로 돌려보냈으나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7명이 납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산둥이 27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산둥함이 이날 정오쯤 다른 두 척의 중국 군함과 함께 타이완 해협을 통과해서 서북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둥함은 지난 2019년에 취역한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성명에서 타이완군은 공군기와 군함 등을 동원해서 동향을 면밀히 감시했으며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둥함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 1차 배송분이 타이완에 도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극히 잘못되고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영토의 안전성을 확고하게 수호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홍콩 주요 야당인 공민당이 27일 당원 투표를 거쳐서 공식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공민당 창당 멤버의 일원인 앨런 능 대표는 기자들에게 31명 당원 가운데 30명이 당 해산에 찬성했으며 단 한 명만 기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고 선거 제도를 대폭 개편한 데 이어서 홍콩 야당들의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에 대해서 최고 중심입니다.
언니 캐시 데이트를 해야 동생인 비앙카도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불만인 비앙카. 언니에게 따지자 캐시 이렇게 말합니다. 겪지 않아도 되는 경험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9년 미국에서 개봉한 길정거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영어로는 10 Things I Hate About You입니다. 1990년대 후반 대표적인 10대 애정 영화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히스 레저, 줄리아 스타일스, 조셉 고든 레빗의 풋풋한 10대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재치 넘치는 사랑 싸움과 촌철살인의 대사, 아기자기한 재미가 넘쳐나는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파듀 고등학교에 전학 온 캐머런은 방송반 마이클의 안내를 받던 중 2학년 여학생 비앙카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비앙카는 잘난 척하고 호전적이라 남자친구도 없는 캣의 여동생인데요. 엄한 아버지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전엔 데이트는 꿈도 못 꿉니다. 비앙카와 가까워지기 위해 캐머런은 비앙카가 공부하는 프랑스어를 공부하지만 비앙카와 데이트를 하려면 아버지의 새로운 규칙에 따라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사나운 캣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야 하죠. 캣에게 남자친구를 만들어줄 방법을 고심하던 마이클과 캐머런은 패트릭이라는 문제아와 캣을 이어주려고 광고 모델인 벤지리, 조이를 끌어들이는데요. 비앙카를 좋아하는 조이는 패트릭에게 돈을 주고 캣과 데이트를 하라고 부추기고 캐머런은 캣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 패트릭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죠. 한편 조이는 패트릭에게 캣을 꼭 졸업 무도회에 데려가라고 더 많은 돈을 내놓는데 하지만 캣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돼 몹시 실망하고 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리처드 깁스의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상반된 성격의 자매와 그들의 사랑에 얽힌 이야기를 미국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풀어나간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는 길정거가 감독을 맡았고요. 캐런 맥컬라 러치와 커스틴 스미스가 각본을 썼습니다. 16세기 후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말괄량의 길들이기를 현대화한 작품인데요. 1999년 3월 개봉 직후 비평가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촬영은 대부분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대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졌고요. 많은 장면이 타코마의 스타디움 고등학교에서 촬영됐는데요. 제목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는 주인공 캐시 패트릭과의 씁쓸한 사랑에 관해 쓴 시의 제목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Letters to Cleo의 I want you to want me. 네가 날 원했으면 좋겠어.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예전 코미디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히스레저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들 하는데요. 히스레저는 호주에서 태어나 1992년 영화 클라우닝 어라운드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2005년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상대 배우 제이크 질렌할과 호흡을 맞추면서 단숨에 할리우드 톱스타 자리에 올랐죠. 그는 그 밖에 기사 윌리엄,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카사노바, I'm Not There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폭넓은 연기력을 선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히스레저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은 2008년 개봉한 다크나이트, 조커 역입니다. 조커는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악당인데요. 여태껏 나온 조커 중에 최고의 조커로 꼽히던 배트맨 1편의 잭 니컬슨을 뛰어넘은 건 물론이고요. 세계적으로 하나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기괴한 얼굴 분장과 그에 어울리는 광기 어린 표정 연기, 몸짓 연기 등이 다크나이트 흥행의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요. Why so serious? 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만들어냈죠. 이 영화로 히스레저는 진정한 연기파 배우로 거듭났지만 2008년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 배우들과 팬들을 애통하게 했습니다. 그는 사후에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영국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대담한 캣 역할의 여주인공 줄리아 스타일스는 미국의 여배우로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1살 때 뉴욕의 극장에서 연기를 시작했고 1996년 영화 I Love You, I Love You Not, Miss Flower에서는 조연으로 1998년 스릴러물 위키드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로 10대 영화에서 유명해졌죠. 지금은 TV 시리즈와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Save Ferris의 I Know, 나도 알아요.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서 여동생인 비앙카를 따라다니던 조셉 고든 레빗은 미국의 배우이자 영화감독으로 500일의 썸머, 인셉션, 다크나이트 라이즈 등에 출연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라디오 뉴스 디렉터, 외할아버지가 영화감독이었습니다. 아역으로 연기를 시작한 조셉 고든 레빗은 1992년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영화에 데뷔했고요. 이 영화로 영 아티스트 재단에서 수여하는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습니다. 1996년부터 5년 동안 미국 드라마 솔로몬 가족은 외계인에서 토미 솔로몬 역할로 출연해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여동생 비앙카 역할의 라리사 올레이닉은 1990년대 10대 아이돌이 됐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라 8살 때 신문에서 오디션 광고를 본 후 198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작된 레미제라블 뮤지컬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방영된 미국 텔레비전 시리즈 알렉스 맥의 비밀세계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이후 2002년 A Time for Dancing, 2015년 Wish Upon a Christmas 등 많은 작품에 출연한 바 있는데요. 이 영화의 길정거 감독은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라디오, TV, 영화 학교에 다니면서 할리우드에서 경력을 시작했고요. 1968년부터 1998년까지 TV 시리즈 엘렌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2004년에는 영화 If Only의 감독을, 그리고 2020년에는 지니어스 독이라는 코미디 드라마 영화 감독과 각본을 맡았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Sister Hazel의 Your Winter, 당신의 겨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The gray ceiling on the earth, well it lasted for a while. Take my thoughts for what they're worth. I've been acting like a child. In your opinion, and what is that? It's just a different point of view.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서 언니인 헷은 미국 고등학교 전통인 프롬을 싫어하고 동생 비앙카는 프롬에 꼭 가고 싶어하죠. 프롬은 프로미네이드 댄스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고등학교 상급생들을 위한 공식적인 댄스 파티를 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12학년을 위한 댄스 파티를 시니어 프롬, 11학년을 위한 파티를 주니어 프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졸업식을 앞두고 열리는 시니어 프롬은 미국과 캐나다의 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합니다. 동급생이 아니어도 괜찮고 보통 남녀 한 쌍씩 짝을 지어 참가하지만 요즘에는 가까운 친구들이 단체로 참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파트너를 결정할 때 남자가 여자를 초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보통 프롬 의상은 남성은 턱시도, 여성은 드레스에 장신구를 두릅니다. 여자에게 드레스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드레스 카탈로그 잡지까지 팔리고 있는데요. 남자는 여자에게 꽃장식과 부케를 주는 관습이 있고요. 일반적인 프롬은 춤과 식사 등으로 기본적으로 밤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장소는 주로 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호텔 연회장이나 유람선에서 열리기도 하고 리무진을 대여하기도 한다고 하죠. 회장에서는 락밴드와 DJ가 등장해 분위기를 띄우고 댄스타임 뒤에는 대개 인기 투표로 그날의 왕과 여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세미소닉의 FNT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10가지 이유 함께하고 있는데요. 3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한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약 6천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작품은 2000년 시카고 영화 비평가협회에서 줄리아 스타일스가 가장 유망한 여배우상을 받았고요. 매년 케이블 채널인 MTV에서 상영되는 영화 및 TV 시상식인 MTV 무비 MTV 어워즈에서 역시 줄리아 스타일스가 최고의 신인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사가나의 Saturday Night, 토요일 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이틴 로맨틱 영화답게 뻔하긴 하지만 그저 예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사랑하고 싶어지게 만든다. 히스레저의 눈빛, 노래, 마지막 여주인공의 대사로 관객을 녹여놓는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틈틈이 웃기는 장면도 마음에 든다. 제목을 내가 널 사랑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로 바꿔야 할 듯 싶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영화다. 재미있고 끝마무리가 제대로 잘 됐다. 이런 다양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현대적인 분위기를 감안한 이 코미디 애정 영화는 신선하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이 영화는 배우들이 매력적이고 대화가 톡톡 튀고 재미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브릭의 Jazz 함께 듣고 옵니다.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패트릭을 통해 마음이 조금씩 열렸지만 그가 돈을 받고 자신과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캣. 하지만 이미 패트릭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죠. 수업 시간에 그녀는 이런 자작시를 낭송합니다. 난 당신이 하는 말도 머리 모양도 싫어요. 차를 모는 방법도 당신이 쳐다보는 눈길도 싫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싫은 건 당신이 싫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정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이 대사는 상대를 싫어하고 싶어도 싫어할 수 없는 상황의 놓인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죠.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 어떤 게 있을까요? 패트릭이 캣에게 한 말인데요. 어떤 바보가 멋진 여자랑 데이트할 때 쓰라고 돈을 주더라고. 이번에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터프가인 패트릭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상냥해서 많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인 장면이죠. 패트릭이 캣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운동장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학교 관리인들에게 쫓기면서도 노래를 이어가 엉뚱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앙카를 따라다니다가 비앙카가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캐머런이 포기하려고 하자 패트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던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존 아마트레이딩의 The Weakness in Me, 내 안의 약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Letters to Cleo의 Cruel to be Kind, 친절하려면 잔인해져야 해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은 매년 5월을 정신건강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연구 등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정신건강 모두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 보건후생부 여성국은 이 건강한 정신은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울증 그리고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과 같은 많은 정신건강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요, 대부분의 심각한 정신건강 상태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지만 관리와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2주 이상 업무나 관계에 방해가 되는 생각, 행동 또는 기분의 변화를 겪고 있다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전문의나 간호사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권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행시에서는 미 주류사회에서 10년 이상 전문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 가족치료 상담 전문가 모니칼리 박사님과 여성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니칼리입니다.
네, 박사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한 삶에 관해 관심이 커졌죠. 어떤가요? 이 박사님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오시나요?
아, 네. 제가 이제 석사는 임상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울증, 불안장애. 그게 거의 관계에서,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의 증상이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우울증이야, 아니면 저 사람 불안장애가 있어, 뭐 강박이 있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레이블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상담을 10년 넘게 하면서 경험한 건 이 모든 것들은 증상이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병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증상들이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 아니면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어려움으로 해서 생긴 증상들이고, 그 증상들을 사람들이 어떤 정신 건강에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우울하거나 불안, 강박, 때론 중독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럼 증상보다는 우울, 뭐 불안, 강박이나 중독의 원인이 되는 이 관계에 초점을 두신다는 말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증상을 낮추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상담을 했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 증상들이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박사학위를 결혼과 가족 치료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지금은 그래서 제가 관계 치료에 저의 에너지를 쏟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관계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네, 우리는 주로 어린 시절에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양육자와의 관계가 앞으로 삶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만나는 관계들, 특히 친밀한 배우자나 커플 관계에서 어떤 애인이나 그 관계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실은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고 또한 자식과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로 친구와의 관계보다 더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우울감, 불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원가족이라고 하는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지낸 부모님, 형제들과의 관계가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계속 나의 정신건강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실은.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내가 만든 가족 안에서의 관계의 갈등, 어려움, 부딪힘. 우리에게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가족 안에서 오는 관계더라고요.
네. 자, 부부 간의 이슈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부의 가장 큰 위기는 첫 아이를 낳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많은 이제 일단은 일이 많이 늘어나고 아내가 잠을 잘 수 없고 이제 애기 엄마가 되면서 남편은 갑자기 아이가 생김으로써 자신이 이제 아내와의 어떤 친밀감이 아내가 자녀와 거의 100% 늘 같이 보내야 되고 하는 시간들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소외되고 외롭고 이래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관계가 서서히 둘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고 소원해지면서 이제 직장 생활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것이 많은 패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성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볼 때 왜냐하면 그때는 육아라는 너무 힘든 어떤 책임감이 있고 엄마가 주 양육자고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 아내는 그냥 집에서 계속 아이와 그 많은 뭐 24시간을 거의 붙어 있게 되고 거기에 만약 직장을 다닌다면 그 중압감은 더 크겠죠. 그래서 아이가 어린 30대의 여성들이 가장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면.
네, 전업주부든 뭐 직장 여성이든 자녀를 둔 30대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직장이 있든 없든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내가 사라지고 누구의 엄마 아니면 누구의 아내라는 역할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가서 어떤 누구라는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반면 그냥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계속 자기의 어떤 프로페셔널이나 자기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아이에게 올인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직장을 돌아가고 싶으면 경력 단절로 직장을 찾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하는 여성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부부에 포커스를 한다면 남편에게 남편과의 그래서 소통과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여성에게 주었던 어떤 메시지들은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고 어떤 한 사람으로서 나를 펼쳐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특히 이제 가족을 남편과 자녀를 지지하고 돕는 거에 더 많은 역할을 이렇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집안에서의 기능이 과기능이라고 그래요. 기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일을,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와서 집안일을 하게 되고 이럴 때 부부가 서로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부탁하고 그런 대화가 특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이제 과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장 여성은 뭐 과기능에 더해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만족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셀프 케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기 돌봄, 내가 역할이란 엄마 역할도 하고 아내 역할도 하고 직장에서 어떤 역할 있잖아요. 그 모든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이 내가 아니고 그 안에 나라는 한 셀프, 정말 나는 뭘 좋아하는지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의 삶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역할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스트레스와 억압이 많으면 우리는 용량이 있어요. 마음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퍼내야 돼? 퍼내는 게 저는 셀프케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엄마들의 셀프케어는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자기만의 시간과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많은 여성들 대부분 우울증 갖고 오시고 불안 갖고 오셔요.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을,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 라는 질문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놀랍게 그 질문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열의 아홉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몰라요예요. 그러면 자기로서,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을, 나의 즐거움을 그 사람이 채워주기를 우리는 바라게 돼요. 내가 없으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때 내가 행복하다든가, 남편이 직장이 뭐 승진을 하고, 아니면 나한테 잘해줄 때 행복하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나 기쁨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그 자기 돌봄을 잘하는 건강한 정신이 관계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겠네요.
왜 자기 돌봄이 중요하냐면요,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공간이에요. 두 사람의 소작용인데, 한 사람이 자기를 건강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만드는 관계가 상대에 의해서 의존되고,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당신 때문에, 아니면 아이 때문에 네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건강한 자아가 상대방 건강한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을 덜 경험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끝으로요, 이번 주부터 또 5월이 시작되는데요, 정신건강을 잘 챙기는 것의 중요성,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는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벽주의자예요. 다 잘하려고 그래. 실은 그 부분이 얼마나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고 역할에 더 매이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좀 덜 해도 되고 좀 잘 못해도 되고,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좀 너그러움,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도저히 옴삭달싹 할 수 없는 관계에 스톡되거나 아이들 관계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 그럴 때 여러분들 상담사 찾아가셔서 도움 청하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뭔지 그거를 잘 구별하면서,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역할을 잊지만 나를 계속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건강한 여성들이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네, 여행시 이번 주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또 극복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물건 세는 단위를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 you for having me.
Have you ever had a stray sock?
Yes, in my laundry this week. And you know what? I also had a stray sock last week.
I don't understand. I'm pretty sure I put a pair of socks into the laundry machine, but it came out a stray sock. 세탁기에 양말을 넣었는데 양말 한 짝이 없어졌다. 이런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양말 한 켤레.
A pair of socks.
양말 두 켤레.
Two pairs of socks.
그런데 양말이 한 짝만 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A stray sock.
Stray. S-T-R-A-Y. 길 잃은, 주인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짝 없는 양말을 a stray sock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발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꽃 한 다발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got a bunch of flowers.
꽃 한 다발.
A bunch of flowers.
꽃 두 다발.
Two bunches of flowers.
바나나 한 묶음.
A bunch of bananas.
바나나 두 묶음.
Two bunches of bananas.
이번에는 꽃다발에서 다발과 비슷하게 묶음이라는 표현, 번들을 써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번치는 꽃다발이나 바나나 묶음처럼 가지런히 묶여있는 것들의 단위를 표현할 때 쓰고 번들, B-U-N-D-L-E, 번들은 뭉치나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문 한 뭉치,
A bundle of newspapers.
옷 한 꾸러미,
A bundle of clothes.
또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소금이나 설탕 한 꼬집 넣으세요. 이런 말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소금 한 꼬집.
A pinch of salt.
설탕 한 꼬집.
A pinch of sugar.
한 큰술도 보죠. 간장 한 큰술.
A tablespoon of soy sauce.
한 방울, 두 방울. 방울은 영어로 뭘까요? 먼저 물 한 방울.
A drop of water.
물 두 방울.
Two drops of water.
물 한 컵, 보통 유리컵을 말할 때 물 한 컵을 뭐라고 할까요?
A glass of water.
차 한 잔.
A cup of tea.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연필 한 다스, 열두 개는 영어로 뭘까요? 더즌입니다.
A dozen can mean specifically 12 of anything.
A dozen은 열두 개를 말합니다.
If you bake a dozen cookies, you baked 12 cookies.
만약 당신이 a dozen 쿠키를 구웠다면 당신은 쿠키 12개를 만든 겁니다. 끝으로 오늘 배운 것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양말 한 켤레?
A pair of socks.
양말 두 켤레?
Two pairs of socks.
양말이 한 짝밖에 없을 때?
A stray sock.
꽃 한 다발?
A bunch of flowers.
신문 한 뭉치?
A bundle of newspapers.
소금 한 꼬집?
A pinch of sal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물건 세는 단위 영어로 어떻게 세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민주화 운동가이자 인권 옹호자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3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카라무르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카라무르자는 2022년 4월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 후 외국 요원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반역죄와 이른바 바람직하지 않은 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한 추가 혐의가 그의 범죄 혐의에 추가됐습니다. 살해된 야당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의 최고 고문인 카라무르자는 용기 있게 러시아의 인권을 옹호해왔으며 러시아 당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탄압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 심각한 독극물 공격을 받았는데 그는 이것이 정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초 미국은 카라무르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러시아 국적자 6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3명을 제재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안드레이 안드레비치 자다치는 특별수사관으로 카라무르자의 반전 견해에 대해 사건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엘레나 아나톨리예브나 렌스카야는 카라무르자의 재판 전 그를 구금할 것을 명령한 판사입니다. 또 다니엘 유리예비치 미헤예프는 카라무르자 사건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전문 증인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무부는 또 랑스카야와 자다친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 국무부는 러시아 공무원 올레그 미할로비치 스비리덴코, 다이애나 이고레브나 미셴코, 그리고 일리아 파블로비치 코즐로프를 제재했습니다. 스비리덴코는 카라무르자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 기소를 감독하는 러시아 법무부 차관입니다. 미셴코는 카라무르자 체포를 승인하는 첫 판결을 내리고 그에게 15일의 구금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그리고 코즐로프는 미셴코의 판결에 대한 카라무르자의 항소를 기각한 판사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도가 우크라이나와의 잔인한 전쟁에 대한 진실을 탄압하는 데 성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카라무르자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계속해서 비양심적인 죽음과 학대, 파괴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